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혼돈스러웠던 시절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사사시대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룻기는 바로 이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참 모세 율법책도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이 묘해진 시대였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시내산에서 처음 시작되었던 온전한 예배 시스템, 즉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로 세워진 성막을 중심으로 정립된 온전한 예배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거듭 반역과 불순종을 일삼았던 이스라엘이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들이 자주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은 늘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선언적인 신앙 고백에 머물렀을 뿐이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의 열매나 영적인 치유나 회복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절망적이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던 이 사사시대 역사에 그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참으로 쓰레기 가운데에 편한 한 송이의 장미꽃과 같은 다윗 가문과 관련된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 한 토막이 매우 감동적인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룻기는 다윗의 증조모인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아름다운 삶과 경건한 신앙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그녀의 삶과 신앙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의 그 신비하고도 오묘한 섭리적 손길의 흔적을 매우 감동적인 문체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고 이로 인해서 베들레헴 지방에 살던 한 유력한 집안의 온 가족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인 모압 땅으로 이주해가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집안의 가장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두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언약의 후손이 흉년과 기근을 핑계로 해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 이방 지역으로 피해 나갔던 일은 이미 오래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때부터 저질렀던 매우 중대한 영적인 실수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경우에 이방 지역으로 옮겨갔던 그들의 모든 결정은 육신적인 삶의 안전과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세속적인 대안을 취하기 위한 행보였고 그만큼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안에 머무르는 삶을 잠시 미루거나 포기해야만 하는 상당히 그리고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베들레헴 지방의 유력한 신앙인으로 추측되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런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고 그만큼 특히 그 집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으로서는 그 참으로 훌륭한 의미를 담고 있던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 엘리멜렉의 부모가 그에게 어린 아이로서 그가 태어났을 때 주어졌던 그 이름이 기대하고 있던 그 이름값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삶으로 그가 인생의 후반전을 치렀다는 점에서 참으로 엘리멜렉은 두고두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전치 못한 참으로 못난 신앙이라는 불명예를 계속 안고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온 가족을 데리고 모압, 즉 이방의 땅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태였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모압 족속은 암몬 족속과 더불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매우 엄중한 규정이 이 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되지 못할 그 모압 땅으로, 그 모압 족속의 거주지로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주해 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율법적으로 큰 흠결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쨌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믿음으로 머무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앙의 인내를 발휘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더욱이 전체적으로 볼 때 별달리 그렇게 심해 보이지 않았던 자연재해를 핑계 삼아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보이는 그런 이방의 땅으로 아주 과감하게 이주해 간 것은 분명히 어떤 바람직한 영적인 신앙적인 목적보다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아주 불순한 동기와 목적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엘리멜렉의 선택은 신앙이 아닌 세상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매우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었습니다. 즉 온 세상에 닥치기 시작한 보편적인 생존의 위협 앞에서 남보다 먼저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그 위기를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대안을 찾아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 그 대안을 선택하여 실행하는 그런 안목과 실천력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요령과 기지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특별하고도 뛰어났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를 지금 걱정하게 만드는 이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보면서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라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아마 엘리멜렉과 같은 그런 사람이 또한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이 기근과 흉년을 이유로 해서 약속의 땅 안에서 허락받았던 그 하나님의 기업을 포기한 채 그것을 떠나서 이방의 땅인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도저히 합시될 수 없는 그 모압 땅으로 이주를 결행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밖으로 자신과 가족들을 내몰아 버렸다는 매우 위험한 신앙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우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주 지역을 이전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다, 하나님과의 맺어져 있는 중요한 언약 관계의 밖으로 스스로 이탈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택은 그 어떤 사유로도 변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배반한 것이고 또한 그분의 신실하신 통치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노골적으로 불신하고 거부하는 매우 심각한 최고 수준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표현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가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향 사람들은 참으로 쉽지 않은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믿음으로 신뢰하는 가운데서 함께 견디며 그 약속의 땅을 그리고 기업의 땅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룻기 후반에 나오는 이 보아스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 기업을 지켜야 한다는 영적인 굳은 책임감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고 또한 그 일로 말미암아 이후에 나오는 룻과의 혼인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또 다른 중요한 시발점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입니다. 사실은 이 나오미가 룻기 전체 두 주인공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은 어떤 면에서는 이 룻기의 엑스트라와 같은 존재로 잠깐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만큼 나오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놀랍게도 이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분명히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너무도 참으로 큰 위험한 영적인 외도를 계속 저지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저 묵묵히 지켜보는 가운데서 따라갔을 뿐이고, 전혀 자신이 마땅히 그 믿음의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또 신앙을 가진 남편의 경건한 부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죽은 후에는 가족과 자신을 향해서 마땅히 책임져야 될 그런 영적인 역할들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그런 거룩한 삶을 향한 영적인 그 통제력을 조금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나오미가 아무런 어떤 주저함도 보이지 않고 자기 자녀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 두 아들을 자기 백성이 아닌 그들이 이주에 가서 살던 모압 땅의 그 이방 여인들과 스스럼 없이 결혼시켰던 이것은 그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자유분방함이 있었던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남편과 더불어서 이 나오미 또한 주어져 있는 어릴 때부터 가졌던 이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그 신앙을 올곧게 꿋꿋하게 지켜낸 일에 있어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나오미와 그의 자녀들의 실제적인 현실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나 신앙의 비중이라는 것은 매우 적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철저한 언약적 징계로 인해서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결국 홀홀단신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서야 비로소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에 대한 최소한의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게 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오미는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전해간 후에 남편은 곧 그 땅에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되고 두 아들을 결혼시킨 후에는 그 두 아들마저도 젊은 나이에 황망히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땅을 떠날 때 가지고 갔던 그 많던 재산도 다 탕진해서 더 이상 아무런 경제적 기반도 갖추지 못한 처지에서 이제 며느리 둘과 함께 한 집안의 세 과부들이 결국 그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 위기를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나오미는 온 가족과 또한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 이방 땅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을 하고 이제 어찌됐든 다시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마침 때맞춰서 이스라엘 땅에는 흉년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이 들렸기에 나오미는 이제 용기를 가지고 단호하게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이스라엘 땅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이제 이방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는 처음에는 둘 다 시어머니와 함께 간다고 따라 나섰지만 중도에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을 받아서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첫째 며느리였던 이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나 따라와야 아무런 희망이 없다. 차라리 넌 돌아가서 내 친정에 가서 내 본국에 돌아가서 사는 것이 오히려 남은 인생을 그래도 좀 편하게 낮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득을 했지만 룻은 죽음 이외에는 자신을 시어머니와 갈라놓을 수 없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진정한 신앙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어머님을 그 시어머니를 강력하게 따랐기 때문에 결국 나오미는 그 룻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나오미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위대한 선택 속에서 그분의 자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요 가장 큰 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라는 그분의 날개 그늘을 떠나서는 그 어디서도 진정한 삶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고 인생의 참된 가치나 의미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나오미처럼 참 인생의 바닥에 구르면서 온갖 인생사의 쓴맛을 체험한 후에야 비로소 깨닫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인생들은 참 하나님 앞에 늘 못나고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 모든 교훈들을 이 성경이 반복해서 이곳저곳에서 경고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교훈들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은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을 통해서라도 인생의 온갖 쓴맛을 체험한 후에야 그 일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과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의 그늘 아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은 사실은 우리 자신의 어떤 선택이기보다는 전적으로 참 은혜를 강제적으로 베푸시는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손길이다, 섭리다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결국 단신으로 남아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한 나오미의 선택이라는 것은 정확히 따져보면 나오미 자신의 선한 뜻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이 아니라 불순종과 불신앙의 늪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그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생과 신앙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심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베푸시는 은혜 외에는 그 어떤 출구가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강제적인 은혜를 통해 그녀가 피할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선택한 일이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녀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녀의 실제적인 인생의 경험으로서는 더 이상의 실제적인 아무런 대안이 없기에 부득이 피할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나오미 입장에서는 참 구약의 탕자와 같은 그런 가련하고도 처량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주어지고 있지만 나오미의 인생은 결코 스스로에게 참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인생으로 인생으로나 신앙으로나 실패했다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참 가련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의 이와 같은 불순종과 그 가정의 그와 같은 불신앙적인 행보를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대한 역사를 뒤에서 역사의 무대 뒤편에서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즉 나오미의 불순종 이후에 순종하는 삶으로의 회복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룻을 찾아가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녀를 불러 세우시는 그래서 그녀를 위대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여인으로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 이 룻의 이름이 아주 당당하게 수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룻은 비록 모압 여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시어머니가 그 절망의 벼랑 끝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인생의 나락에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참 힘이 하나마 그 여린 시어머니의 신앙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신라 같은 새로운 소망을 희미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찾고 두드리고 있는 그 시어머니의 인생 행적을 통해 룻은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신앙의 대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지적이고 관념적인 선택이 아니라 엄청난 현실적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실제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비록 가난한 처지였지만 그래도 최소한이나마 그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기본적인 행복의 조건들을 완전히 포기한 채 그야말로 자신을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스스로 몰아가는, 하나님은 나오미를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셨지만 룻은 스스로를 인생의 골목으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붙잡는 탁월한 영적인 믿음의 선택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참으로 참 역설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던 정통 유인의 유대인의 가정이 세상적인 안락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이미 주어진 거룩한 신앙을 포기하고 약속의 땅과 기업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원히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된 한 무력한 이방의 여인이 그녀가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도 포기한 채 오직 살아계신 것으로 확인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한 일념으로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생존의 기반을 포기한 채 물 설고 나선 이국 땅으로 과감하게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룻의 신앙이 있어서 매우 특이하고 위대한 점이라고 할 것은 자기 시어머니의 어떤 형통함, 자기 시댁의 어떤 번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시댁에 내려진 여호와의 언약적 저주, 징계로 주어진 하나님의 징벌적인 손길을 보고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자신의 신앙의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참된 신앙,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형통과 세속적인 출세와 어떤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승리 여부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은혜를 강제적으로 베푸시기 위해 가차없이 징치하시는 그 손길을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역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룻의 신앙적인 결단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 없는 옳은 결정이었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깊이 감동하시는 위대한 영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암몬과 모압 족속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규정했던 내용을 이 룻의 신앙과 헌신의 과정을 통해서 즉시 변경하고 폐기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야말로 텅 비어버린 인생의 잔을 들고서 참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두 여인을 보게 됩니다. 또한 룻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이들의 그 삶의 빈잔, 그 인생의 빈잔을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삶의 의미와 내용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참 오묘하신 그 섭리적인 손길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잔이 비워지는 과정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비워진 그들의 인생의 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용도 역시 같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손을 대심으로써 강제적으로 은혜를 채우셨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강제적으로 그의 인생의 잔을 비워 했던 나오미의 삶은 그가 이후에 받은 그의 비워진 삶에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결국 자신의 혼자 누리기도 빠듯한 그런 분량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도 믿음으로 따라오겠다는 그 며느리에게 어떤 용단을 내리고 그래 함께 가자, 참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도 은혜로 채우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용기를 보이기보다는, 야, 나도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나 하나 감당하기 어려우니 너를 어떻게 내가 책임지겠냐라고 돌려보냈던 그런 참 미약한 수준의 그 신앙을 나오미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나오미의 인생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자원함으로 스스로의 삶을 비웠던 룻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의 인생의 잔이 하나님의 넘치는 구원의 생명과 은혜로 채우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잔을 통해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그리고 신앙의 과정 내내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잔에까지 넘치는 은혜를 채울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룻이 가졌던 아름다운 인생의 잔은 이미 언약의 땅에서 끝까지 참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주어진 약속의 잔을 믿음으로 붙잡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던 보아스와 함께 그 자신에게 허락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간 너무도 훌륭한 역할을 룻이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룻과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넘치는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그 메시아의 족보를 완성하시게 되고 이 땅에 베푸시려는 그 구원의 경륜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섭리를 베풀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채워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나오미처럼 이미 채워진 은혜의 잔조차도 쏟아버리고 그리고 겨우 다시 채워진 잔을 가지고 자기 홀로 감당하기 또 어려운 그런 참 연약한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자원하는 기쁨과 믿음으로 우리의 세상의 모든 썩어질 것들로 거짓된 욕심과 꿈으로 채워진 잔을 과감하게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비워진 깨끗한 잔으로 주님 앞에 나감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잔이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비워진 인생의 잔까지 채울 수 있는 참으로 은혜의 샘물이 솟아난 거룩한 하나님의 잔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이 자리로 부르셨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잔이 우리 자신을 넉넉히 채울 뿐만 아니라 참 다른 모든 우리가 만나는 인생들, 특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듣지 못한 백성들에게까지 이 기쁜 소식을 힘있게 전하는 넘치는 은혜의 잔들로 귀하게 소용되고 또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들을 향해서 이 거룩한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크고도 풍성한 넘치는 잔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긍휼로 채워진 인생의 잔을 우리의 남은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잘 간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 인생을 통해서, 이 신앙의 내용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의 인생의 잔을 통해서 이 세상 앞에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참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움을 허락한다 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우리 함께 찬양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잔을 늘 채우시기를 기뻐하시고 세상의 고단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늘 새로운 용기와 힘과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의 불순종과 불신앙적인 그런 삶을 통해 우리 스스로 그 은혜의 잔을 깨뜨려버리거나 그 잔을 비워버리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치 않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용기로 참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역할과 소명을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에 늘 새롭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그래서 늘 새로운 생명과 활력과 용기로 체험받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